다니엘서 4장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남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그 기한이 참에 나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참 놀랍고 또 성교회 안에 행하시는 일들을 봐도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칸타타 투어가 32일 동안 투어가 이제 마쳐졌는데 28개 도시에서 15만여 명의 관객이 칸타타를 관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000명 가까이 되는 목회자가 CLF를 참석해서 또 말씀을 듣고 10만부 죄삼책이 그들의 손에 들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미국 칸타타 이렇게 공연하는 모습을 또 공연 때 가서 보면 합창단 공연하는데 그 관객들이 반응하는 것을 보면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죠.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세요 해야 간신히 반응을 하는데 이분들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일제히 기립박수를 치고 또 메시지가 전해지면 목사님 말씀을 그렇게 기뻐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구원을 받는 간증을 하는 걸 들어보면 너무너무 놀랍고 제3책이 그들의 손에 10만 부가 들려졌는데 이제 더 제3책을 찍으려고 합니다만은 그 책이 그 손에 들려졌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또 그 책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면서 미국에 이제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겠구나 하는 소망이 생기고 원래 미국에서 선교사를 보내서 우리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가 미국에 복음을 전하는 그 시대로 이제 시대가 바뀌어졌습니다. 미국은 교회 예배당이 크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점점 이제 젊은이들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이제 노인 시대로 자꾸 돌아가고 있죠. 한국도 그런 분위기가 돼가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면 너무 놀랍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 마음이 연결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높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사단이 역사할 때 보면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그 사단은 대상자가 따로 없습니다. 아이들이 보면 아직 어린데 주변의 사람들이 예뻐해주고 하면 아 내가 예쁘구나 압니다. 어떤 아이가 자기를 예뻐해 주니까 아주 거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아주 비싸게 노는 거죠. 한 선생님이 너 못생겼잖아. 그러니까 아닌데요. 잘생겼는데요. 아니야 너 못생겼어 하니까 나중에 울어버리더라 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면 또 그것으로 아이는 금세 마음이 높아지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는 것보다도 자기 관점에서 자기를 보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은혜를 입으면 은혜 입은 것으로 자기를 높이고 쓰임을 받으면 쓰임 받은 것으로 자신을 세우고 내가 인정을 받았어. 내가 쓰임을 받았어. 내가 이런 은혜를 경험했어. 그러면서 자신을 높이는 쪽으로 마음에 길이 나 있는 걸 볼 수 있어. 일을 하다 보면 때로 흐뭇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흡족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오시는 동안 내가 마음이 높아지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면서 너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너 이 어려움 스스로 이겨낼 수 있어 하고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낮추시더라. 예배당을 지은 어떤 목사님에게 자네 이 예배당을 짓고 나서 흐뭇한 마음 들지 않았어? 아, 예, 흐뭇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족들, 친척들이 어느 날 찾아왔는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동안 무시하고 또 그러던 분들이었는데 와서 예배당을 보더니 조그만 건물을 하나 지었겠지 생각했는데 세상에 이렇게 큰 건물을 지었느냐면서 그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열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돌아갔는데 아, 그때 제 마음에 흐뭇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자네 그 마음 당장 버려. 그 마음 안 버리면 자네 망해. 사단은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거죠. 작년 후반기 전도자 훈련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을 따라가면 망한다 하는 그 말씀을 단 한 번도 빼지 않고 계속 시간마다 이야기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내 생각을 따라가면 망한다. 그 사실을 안다고 해서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따라가면 망한다는 걸 알아도 그 생각의 세계에서 마음이 떠나지 않으면 다시 생각이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 신앙은 어디서 결정되느냐면 말씀을 선택하느냐 내 생각을 선택하느냐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느냐 내 생각을 믿느냐 말씀을 따라가느냐 내 생각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신앙의 결말은 결정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가서 그렇지 끝까지 가보면 둘 중에 하나다. 결국 내 생각을 믿으면 생각을 따라가면 망하는 길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쫓아가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 거죠. 아프리카에 바오밥 나무라는 그 나무가 있다는데 거꾸로 심겼다는 뜻이라는 거죠. 이 나무가 가지가 무성하고 짐승들이 와서 그곳에 와서 쉬고 참 나무가 좋은 나무였는데 이 나무가 어느 날 거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오밥 나무 전설을 들어보니까 이 나무가 거만해져서 하나님이 확 뽑아가지고 집어 던져버렸는데 거꾸로 심겨졌다 하더라고. 그 사막에 거꾸로 이제 딱 심겨져서 메말라 죽어가는데 이 나무가 그때부터 이제 비가 내리면 한 방울이라도 더 그 비를 받아들이려고 몸을 찢고 그렇게 해서 그 몸통 안에 물을 저장하고 지금까지는 비가 내려도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고마운 줄 모르고 땅에서 따스한 온기가 전달이 돼도 감사할 줄도 모르면서 불평만 하다가 뽑혀서 거꾸로 심겨졌는데 이제는 이 나무가 그 몸통을 찢고 그 물 한 방울이라도 더 빨아들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그렇게 하면서 수천 년을 말라 죽지 않고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또 짐승들에게 그 약이 되는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도 언제든지 거만해질 수 있고 높아질 수 있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을 만나고 또 실패를 지나면서 왜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마음을 더듬어 보니까 그 실패의 원인은 시작이 작은 생각 하나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 나를 써주는구나. 그래도 쓸만하니까 써주겠지. 나를 세워주는구나. 그리고 나를 받아주는구나. 나에게 이런 일도 맡기네. 맡길만 하니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일을 맡기고 세워주고 써주는 거겠지. 그 생각을 하나 받아들이면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양 마음이 높아지게 되고 세워지면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더라는 겁니다. 실제는 자격이 돼서 써주는 게 아니고 조건이 돼서 쓰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로 써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전쟁을 하는데 사울에 사는 날 동안 힘 있는 자, 용맹 있는 자들을 보면 불러 모았다고 하는데 실제 골리앗과 전쟁을 할 때는 그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들이 아무 힘도 못 써보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어땠나? 어땠나? 다윗은 힘 있는 자도 아니에요. 용맹 있는 자도 아니에요. 다윗은 아직 어린 소년일 뿐이에요. 다윗은 아직 어린 소년일 뿐인데도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보면서 담대하게 싸워나가는 걸 보면 다윗은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도 있지 않고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게 하시면 져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니 다윗 자신은 작았는데 다윗 자신은 소년인데 힘 있는 자도 아니고 용맹 있는 자도 아닌데 다윗은 담대할 수 있었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세계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성경이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다니엘 성경의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준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에게서 나라를 빼앗게 되는 그 이야기를 설명을 해 주는데, 그 이야기가 끝나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대로 일이 되어지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 28절을 보겠습니다. 자, 28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자,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이 일이 임했죠. 뭐라고 하죠? 내가 바벨론 궁의 지붕에서 거닐 때, 지붕에서, 왕궁 지붕에서 거닐면 항상 사건이 일어나나 봐요. 다윗이 왕궁 지붕이를 거닐 때 바세바와 가늠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지붕이를 거니는데 그 바벨론 제국의 아름다운 그 제국의 그 영광스러운 세계를 쭉 내려다보면서 그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30절에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누가 누구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으로 되었다는 겁니까? 느부갓네살 왕으로 되었다는 겁니까? 느부갓네살 왕으로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가장 장애가 되는 건, 신앙을 하는데 믿음으로 달려나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나 자신이에요.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흐뭇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용납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짐승의 마음을 넣어서, 짐승의 마음을 넣어버리니까, 지혜가 떠나니까, 총명이 떠나니까 정상적인 삶이 안 되는 겁니다. 가늠죄에 잡힌 여자가 왜 그렇게 살죠? 사단이 그 속에 음란한 생각을 넣으니까 음란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한 부인이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 남편이 첫 번째 이혼을 하고 두 번째 남편을 만나서 사는데, 저 남자라면 내 인생 다 줘도 행복하겠다는 마음이 들었대요. 시작부터가 약간 좀 그렇죠. 그런데 선풍기 장사를 시작했다는 거죠. 어떤 순진한 분은 선풍기 장사가 뭐냐고 묻던데 그 물으면 또 그렇잖아요. 그 남편하고 재혼을 해서 5년이 됐는데 남편이 선풍기 장사를 시작해내 마음에 이 상처 어떻게 아물어요? 예수님이면 능히 아물게 하죠. 그 남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쭉 설명을 하더라. 도대체 그 여자가 누구냐 하고 따졌더니 동창생이라고 하더라는 거죠.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동창생이냐. 언제부터 만났느냐 하니까 5년 살았다고 했잖아요. 4년 반 만났다 하더라고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 부인이 제게 마지막 뭐라고 질문했느냐면 무릎을 꿇고 달구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할게 이번만큼은 용서해 줘 하는데 생각 같아서는 죽도록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마음이 드는데 또 한편을 생각하면 마음이 약해져서 용서를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고 저한테 묻는데 꼭 형제자매들이 애매한 질문을 저한테 가지고 와요. 제가 용서해 주지 마세요 그랬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왜 잘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눈물로 잘못했다고 하는 그 사람 보면 다음에 또 그 길 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용서해 주지 말라는 거죠. 또 하나 남편이 그런 게 아니고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끌고 가는 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를 모르면 다시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아주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만 그런 게 아니고요. 아주머니도 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다 하더라고요. 왜 맞다고 이야기하느냐 물으니까 그렇잖아도 너만 그렇게 살 줄 아나? 나도 그렇게 살 줄 안다? 나도 막가는 삶을 한번 살아볼까? 그래 생각했다 하더라고요. 참 미련하죠. 그렇게 살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니고 자기만 비참해지고 자기 마음에만 상처투성이가 되는데 너만 그렇게 사냐 나도 그렇게 살 줄 안다 그러면서 결국 그렇게 어두운 길을 가는 거 보면 그게 자기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아주머니도 똑같아요. 나도 악한 영에 끌리면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어제 한 형제님과 바쁘지만 꼭 상담을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다른 교회 형제님이신데 같이 앉아서 교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안에 지내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사역자하고 마음에 부딪힘이 되고 그 사역자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어두운 마음의 길을 가는 걸 보면서 더 너무 힘들어서 신앙을 포기할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대화를 진행하는데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최근에 몇 년 전에 교회를 안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나를 바라보니까 변화도 없고 내 자신에게 매여서 결국 한계를 느끼고 야, 이렇게 다닐 바에야 차라리 교회 안 나오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형제님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형제님, 때로는 사역자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어두운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님이 그 사역자 때문에 내가 신앙을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이 잘 안 되니까 형제님 자신에게 매어가지고 스스로 교회를 포기해버리고 교회를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건 뭘 말하는 거지요? 그 사역자 때문에 어려울 수 있고 힘든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형제님 마음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세워져 있고 종이 세워져 있고 교회가 세워져 있다면 교회를 떠나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은 그 사역자는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사역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제님 자신에게 매여가지고 또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이런 과정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그 사역자 때문에 교회를 떠날 뻔했는데 이번에는 자기 자신이 변화가 없어서 자신에게 매여서 교회를 떠나게 된 걸 보면 그때 그 일을 통해서 아, 저분만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나도 하나님 앞에 저렇게 악한 사람이고 나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지 않으면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죄악 속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로구나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면 그러면 형제님 마음에 자신을 믿기보다 자신에게서 돌아서서 주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종과 교회를 믿고 인도를 받아서 살았을 겁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말하기를 한 부자가 심히 부유한 사람이고 그 집에 양떼도 많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그 집에 손님이 찾아오니까 어느 가난한 집에 양새끼가 한 마리 있는데 가족처럼 지내는데 그 양새끼를 빼앗아가지고 손님을 대접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그는 마땅히 죽을 사람이라. 나단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안 놓치는 거예요. 그 순간을요.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사람이라 하는데 나단 선지자가 그 순간 기회를 안 놓치고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우리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 음성을 들을 키가 있어야 된다. 저 사람만 틀린 사람이 아니고 아, 저 사람이 바로 나구나. 내가 그 사람이로구나. 내가 그 인간이로구나, 내가 그렇게 악한 인간이로구나, 내가 그렇게 대적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로구나, 내가 그렇게 육신적이구나, 내가 바로 그 사람인 걸 발견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보고 무시하기보다도 내가 그 사람인 걸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두 마음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느부갓네살 왕이지만 내가 이 권세와 이 혁혁함과 내 위엄을 그리고 내 능력으로 건설을 해서 이 영광스러운 것이 되었다라고 내가 이를 이루었다 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의 세계도 있지만 그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들청초 가운데서 풀을 뜯어먹으면서 지내다가 어느 날 자기 모습을 깨닫고 그 마음을 돌이켰을 때 이것이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되었습니다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빼앗겼던,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얻게 하시고 다시 찾아주시고 다시 그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돌아보고 거기서 돌이키게 된다면 우리도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를 맛보게 되고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세계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 이제 뒷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4절을 보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즉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은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자, 여러분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권세와 능력으로 되어지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세계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인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는 걸 볼 수 있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그 태를 닫으셨는데 브닌나의 격동함을 인하여 한나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고 난 이후에 이 사무엘을 젖을 떼고 난 이후 이제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되죠. 한나의 마음에는 사무엘을 얻은 거기에 마음이 취해 있지 않고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을 그 마음에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서 그가 찬양하기를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한나의 마음에 그의 삶 속에 되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사는 사람. 여러분 어떤 형편을 만나든 마음에 소망스러운 거예요. 어떤 형편을 만나든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 어떤 문제 속에 처하더라도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어렵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겠다. 문제는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으로 살면 너무너무 행복한 삶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유도 많고 말도 많고 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는지 원망도 많고 믿음을 가지면 사람이 단순해져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만 복잡해져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저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 어떻게 할까? 이런 그 얘기 아세요? 목사님이 미국의 선교사님들에게 선착순 10명 무전전도행 지원받겠다 신청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아무 연고자 없는 곳에 한 달 동안 그 도시까지 가는 버스비만 가지고 가서 살아봐라. 선교사님들 다 마음에서 박 목사님이 미국을 몰라서 저러시는 거야. 미국이 어떤 데인데 무전전도행을 다니라고 하시는 거지. 그러면서 아무도 신청 안 하고 있는데 목사님 뭐라고 하시느냐. 그렇게 가서 살아보고 그래도 하나님이 돕지 않을 때는 성경을 쓰레기통에 버려버려. 자, 그 얘기 들으니까 이게 물러서면 돼야 안 돼요. 이야, 박 목사님이 확고하게 뜻을 정하시고 저렇게 이야기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10명이 사역자들이 신청을 했는데 어떤 목사님은 집에 가가지고 선착순 10명 해가지고 내가 신청했다.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네가 신청했으니까 네 혼자 가라 그랬다 하던 사모님. 근데 어떤 사역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매일 발을 내딛고 나가면 하나님이 돕더래요. 근데 제일 갈등이 되는 게 언제냐면 사거리가 나올 때 동서남북 어느 길로 가야만 하나님의 뜻일까? 어느 길로 가야만 하나님이 도우실까? 이게 너무 막연하더라는 거죠. 근데 며칠 다녀보니까 갈등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가면 돼요.
하나님 저 이 길로 갑니다.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든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남으로 가든 북으로 가든 하나님이 도와요 안 좋아요? 도와요. 아멘. 또한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 매일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는 걸 경험하는데 어제 하나님이 돕는 걸 경험했는데 오늘 눈뜨고 일어나서 아침 먹고 발을 내딛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또 찾아오더라. 부담스러운 마음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또 발을 내딛었다가 하나님 안 도우면 어떡하지? 굶으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찾아오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매일매일 하나님도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시지만 마귀도 역사하는구나.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나가지 못하도록 어제야 하나님이 도왔어. 어제야 하나님 역사했어. 그래서 어제 밥도 먹고 잠자리도 해결됐어. 근데 오늘 안 도우면 어떡하실 건데 마귀가 그런 부담스러운 생각을 줘서 믿음으로 달려나가지 못하도록 속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병중에 있는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며칠 전에 사모님이 박 목사님께 전화를 했대. 목사님, 저희 남편이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목사님이 자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맞아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어요. 그래, 믿음이 없으면 이제부터 배우면 돼. 예,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전화 드렸습니다. 근데 왜 울어? 아니, 목사님 목소리 들으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그래서 목사님 그 얘기 듣고 껄껄 웃으시더라 하면서. 그러나 난 이후로 목사님이 기억나실 때마다 전화를 자꾸 하신다. 목사님 목소리 들으니까 마음에 힘이 난다면서. 여러분, 사단은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그 음성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은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제가 러시아에 다녀왔는데 저번에 중앙아시아 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더라. 이번에 러시아 가니까 하나님 역사 안 하대. 봐. 저번에는 어떻게 운 좋게 하나님 역사한 거지. 그리고 저번에 네가 좀 잘하니까 그래도 이번에는 안 되잖아. 사람들은 어떤 형편이나 문제를 만나면 자꾸 나와 결부시킬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하고 결부를 시켜야 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요. 저는 로마서 5장 19절을 참 좋아해요. 로마서 5장 19절은 성경 한 권을 그 한 절 속에다가 쏙 집어넣은 것과 같아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기억하십니까?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성경 한 구절만 정확하게 알고 믿어도 나하고 상관없는 신앙의 세계는 나라는 사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세계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됐다. 자, 그러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 된 거 맞습니까? 내가 죄를 많이 짓고 적게 짓고 상관이 없는 거 맞습니까? 내 행위와 상관이 없습니까? 자, 그러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했으니까 의인 되는 게 나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에게 달렸어요? 예수님께 달렸습니다. 예수님이 의롭다 하시면 의로운 거죠. 예, 내가 볼 때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 나는 추하고 더럽고 형편없는 인간입니다. 내가 볼 때 내가 어떠냐 이거 놔두고 나는 나를 보면 형편없는 인간인데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의롭다. 아멘. 주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의롭다 하실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맞죠? 주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것이고 주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것이고, 왜요? 거룩하게 해놓고 거룩하다고 하시는 분이니까. 주님이 온전하다면 온전한 겁니다. 왜요? 주님이 온전하게 해놓고 온전하다고 하시는 것이니까요. 주님이 너는 깨끗해졌어, 깨끗하게 해놓고 깨끗하다고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서 5장 19절 속에 들어가 보면 내가 존재해요, 안 해요? 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는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 운명은 예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예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네. 그러면 내가 잘하고 못하는 거 전혀 상관이 없네. 주님만 믿고 바라보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31절을 보면 로마서 11장 32절에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가둬놨다는 거예요? 자,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갇혔습니다. 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순종할 수 없는 자로 가둬놨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순종하려고 하면 순종할 수 있을 줄 알았죠? 아닙니다. 이미 순종할 수 없도록 가둬놔버렸습니다. 죄 아래 가두어놨고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놨고 대적한 가운데 가두어놓았고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놓으셨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불순종 가운데 가둬놨다고 했습니까? 긍휼을 베푸시려고. 그래서 나를 벗어버리고 예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오늘도 나를 이끌어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나를 오늘도 붙들어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내 삶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그거 하나만 믿으면 돼요. 여러분이 잘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중앙아시아 다 이제 나라들이 러시아 옛날 구소련 연방 근데 그 소련이 이제 해체가 되면서 나라들이 나뉘어졌는데 중앙아시아 가니까 또 아르메니아 가니까 정부기관 사람들이 저에게 묻는 말이 러시아 정부하고는 어떻게 일하고 있습니까? 러시아 대학하고는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이걸 먼저 묻는 거예요. 야, 러시아 정부하고 우리가 길이 열리면 좋겠다. 제가 이번에 모스크바에 갔는데 신기한 일들을 봤어요. 모스크바에 뭐 국립대학교도 가고 에너지대학교도 가고 자동차 도로대학교도 가고 석탄 광산 저 뭐야 아니죠 탄광 광산대학교도 가고 그건 별별 대학교가 많대. 모스크바 시청에 갔는데 국제교류 국장 그 이제 몇 개 부서의 국장들이 나왔는데 국제교류 국장이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먼저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여러분을 만나려고 했는데 해외 사절단이 7팀이나 와서 도저히 바빠가지고 시간을 내지 못해서 저희들이 대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모스크바 시위에서 우리와 같이 일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디 가면 이제 국가기관이나 대학교 가면 뭘 하느냐면 마인드 강의 샘플 강연을 먼저 들려줘요. 그러면 강연을 들으면서 마음을 다 열죠. 근데 그분들은 강연도 듣지도 않고 들을 시간이 없대요. 제가 그분들 만나러 가면 자료를 먼저 보내놓고 가는데 자료 보고 이미 마음 다 열고 우리와 함께 일할 준비 다 해놓고 있는 거예요. 내년에 도시교육포럼을 모스크바에서 갔습니다. 제가 우리가 당신을 강사로 초청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마인드 컨퍼런스를 하십시오. 서울시하고 모스크바시가 협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가 의심이 될 정도로. 그리고 연방청소년부 국장을 만났는데 그 사진 한번 보여줘 보죠. 뭐가 순발이 안 맞네. 이럴 때 사진 한 장 나오면 참 좋은데. 예. 그런 이제 연방청소년부 국장을 만났는데 예, 저 여자분인데 한국 대사관이나 한국 그 기업에 기업이 이제 러시아에 들어가서 일을 하잖아요. 주재원 부인들이 러시아 사람들을 기피하고 있대요.
왜냐고요? 러시아 사람들은 처음 보면 차갑게 느껴져요. 강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한국 주재원 부인들이 러시아 사람들을 가까이 다가가서 말 한마디를 못 붙인대요. 저기 이제 그 국장이 여자분이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샘플 강연하는데 표정이 변하지를 않아요. 그냥 무표정으로 있어요. 거기다가 여자분이 자꾸 머리를 이렇게 자꾸 만졌다니까 듣기 싫은가 보다. 그래 이제 그렇지만 에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해야지 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다 했어요. 했는데 정말 바쁘긴 바쁜가 보더라고요. 그만큼 시간이 안 되는데 내가 하는 강연을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다 들어줬던 거예요. 근데 마치고 났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정말 좋습니다. 이런 강연이라면 다른 도시에 가실 때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그 도시에 청소년 지도자들 연결시켜드리고 청소년들을 모아서 이 강연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야, 이 소리 듣고 싶었거든요. 하나님이 저는 뭐 한 게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그분들 마음 다 열어놓고 일할 준비 다 해놓고 그냥 다가간 것밖에 없는데 그냥 만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분들 마음을 활짝 열어서 다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마인드 포럼을 했는데 마치고 커피 타임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다 마치고 나오는데 두 분이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 대학도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대학의 관계자인데 1월 25일 러시아 중앙아시아에서 100여 명의 대표단 청소년들이 모여서 캠프를 합니다. 당신을 그 캠프 강사로 초청하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하고 묻고 있더라고요. 돼요 안 돼요? 되죠. 불러줘서 더 감사하죠. 그 다음 바로 니시에 갔는데 사범대학교에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밟는 이제 학생들, 교수진들이 모였어. 강연을 마치고 났는데 부총장님이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이 내용은 교수진들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강연한 내용은 교육학적으로 완벽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박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면 자네들은 구원받았으면 다 박사야. 그 얘기를 하셨는데 맞더라고요. 총장 앞에서 아멘이라고 할 수 없지만 속에서 아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네들 구원받았으면 박사야.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건 세계 최고인데요. 우리 스스로가 세계 최고라고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믿으면 주저할 게 뭐가 있어요? 예? 형편을 보고 부담스러워서 머물러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달려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건데 당자가 자기를 믿고 자기 생각을 따라갔지만 결국 실패하고 돼지우리에 내려가게 되고 돼지우리에 내려가서도 그래도 뭔가 재개해보려고 회복해보려고 하지만 결국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당자가 언제 돌이킵니까? 마음에 사망이 임했을 때 아버지 집으로 마음이 돌이켜지게 되고,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 마음이 아버지 집으로 향했을 때 아버지는 당자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세계를 준비해 놓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하여 지는 데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하여 지는 데는 내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나를 부인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나에게서 돌아서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세계를 그때부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바꿔야 되는 게 아니고 고쳐야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겁니다. 저는 러시아 지역 사역자들하고 한 주간 보내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셨다. 하나님이 어제도 일하셨고 또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하실 거다. 바르니시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남부지역 오순절 교단에 대표되는 목사님이 집회를 마쳤는데 제게 다가와서, 목사님, 이런 귀한 말씀을 전하신, 정말 목사님 위대한 목사님이신데 다음에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제가 전하는 말씀이 뭔데요?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듣고 배운 거 이야기한 것밖에 없는데. 이분이 400명 그 지역에 목회자들이 있는데 4월달, 9월달에 모임이 있대요. 그때 같이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이 복음을 들고 가면 누구든지 우리를 반기고 기뻐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우리에게 뭘 깨우쳐 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돼, 하나님이면 불가능이 없어, 넌 안 되지만, 넌 무익하지만, 넌 악하지만, 넌 거짓된 인간이지만, 넌 교만하고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지만, 이제 누가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짐승의 마음을 넣어서 그를 무너뜨리시고 비우시고 낮추시면서 결국 나로 말미암아 된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듯이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성경 한 절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8절, 9절에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 구원을 얻었다고 하죠. 10절은 우리는 그의 만드심 바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엘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었고 새 마음을 주었다.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고기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너희 안에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마음에 내 마음을 따라 살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내 마음을 제하시고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영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새 영을 주셨고 새 마음을 주셔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제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잘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그 주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고 하나님이 내 마음 버리고 새 마음을 주셔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결혼식 보셨습니까? 우리 서천의 박동선 목사님. 사모님 주님 품에 가시고 이제 서천에 사익자 이동이 왔는데 혼자 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야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저 나이에 56세인데 누가 시집올 사람이 있겠나 했는데 박미덕 사모님이 두 분 이제 선을 봤는데 그렇게 좋아한다 하더라고. 입이 귀 밑에 붙었다 하더라고. 늙은 악에 박미덕 사모님은 옛날 이용재 선교사님 그 사모님이시죠. 이용재 선교사님 주님 품에 가시고 올해 혼자 강릉 링컨의 음악 교사로 지내오셨습니다. 어제 두 분이 이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두 분 결혼하는데 주례를 봐야 되는데 이게 초혼이 아니고 재혼이라 가지고 재혼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나이 드신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어이 재혼은 말이야 15분 안 넘기는 거야 그러시더라. 그 사모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그렇게 고맙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계신다.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 제가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직분도 주셨고 기회도 주셨는데 귀한 줄 모르고 사니까 빼앗아 가시더라. 하나님이 그 직분을 이렇게 주셨는데
하나님 내게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되고 귀한 삶으로 지금까지 걸어보지 못한 길로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세계로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